두 도시 이야기에는 지고지순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투쟁하는 지식인 찰스 다네이가 그 주인공이죠. 프랑스 후작 집안의 자제로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런던으로 망명해서 혁명을 도모하는 그는 마네트 박사의 딸 루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의 사랑은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뒤에 보답받지 못할 사랑도 있습니다. 생긴 거는 다네이와 속 빼닮아 있지만 성격은 전혀 딴판인 남자, 바로 시드니 칼튼의 사랑입니다. 냉소적인 술고래, 위약에 찬 허무주의자인 그도 사랑의 화신 루시 앞에서는 순정남이 되고 마는군요. 그러나 그는 그 사랑을 애써 감춰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출구를 잃은 지 오래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재앙임을 그는 알았던 걸까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사랑은 끝내 그를 다른 차원의 인간으로, 그리고 역사의 한 장으로 끌어내고야 맙니다. 오늘 그 첫 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혁명 전야의 선 인간들의 이야기를 미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접근한 이야기,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혁명가로 기록될 작품, 찰스 디킨스의 A Tale of Two Cities, 두 도시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셨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미문학관의 루시 마네트 같은 존재, 케일린도 함께합니다.
Good evening,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찰스 다네이가 루시의 아버지 마네트 박사를 찾아가서 루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움을 부탁했던 거죠?
네, 만화 주인공으로 치면 캔디 같아요, 루시가. 뭐 사실 모든 남자들이 루시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찰스의 재판에서 변호를 섰던 스트라이버,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는 시드니 칼튼.
둘의 사랑은 그런데 그 모양새가 참 다르죠?
네, 맞아요. 스트라이버는 좀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요. 칼튼의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 아닐까,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네, 서로 다른 사랑의 이야기가 혁명 전야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두 도시 이야기의 지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나 영어 대본 북마크 게시판에서 관련 정보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상 게시판도 들러주시고요. 두 도시 이야기의 감상문을 올려주신 청취자분 가운데 몇 분께는 도서출판 펭귄 클래식에서 두 도시 이야기 완역본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음악은 시드니 칼튼에게 바칩니다. 에릭 클랩턴의 레일라, 음악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오는 4월 29일 월요일 밤 9시에 스튜디오의 문을 열고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와 여자, 이승열과 케일린이 함께하는 봄밤의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마크 트웨인의 기발한 단편, 캘레바레스 군의 명물 뛰는 개구리를 감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디밴드 가을방학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를 원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픈 스튜디오 게시판에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루시 마넷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여자였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찰스 다네이 말고도 변호사 스트라이버도 그리고 목적도 희망도 없이 술에 젖어 사는 시드니 카튼도 루시를 사랑하고 있었다. 카튼은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감추었다. 다만 가끔씩 그녀를 찾아가서 얼굴을 보는 것으로 사랑에 신음하는 자신의 영혼을 달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인 스트라이버가 루시에게 청혼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동요했다. 스트라이버가 루시의 후견인 로리를 통해 결혼 의사를 밝히고 거절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동요했다. 스트라이버가 그 문제로 여행을 떠난 후 카터는 잡히지 않는 마음을 안고 또다시 루시를 찾았다.
카톤 씨,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활 자체가 건강과는 좀 거리가 멀지요. 저 같은 방탕한 놈이 건강식이나 바라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더 건강하게 사실 순 없나요?
'It is too late for that. I shall never be better than I am. I shall sink lower and be worse.'
He leaned an elbow on her table and covered his eyes with his hand. The table trembled in the silence that followed. She had never seen him softened and was much distressed. He knew her to be so without looking at her and said,
"'Pray, forgive me, Miss Manette. I break down before the knowledge of what I want to say to you. Will you hear me?
If it will do you any good, Mr. Carton, if it would make you happier, it would make me very glad.
God bless you for your sweet compassion.
He unshaded his face after a little while and spoke steadily.
Don't be afraid to hear me. Don't shrink from anything I say. I am like one who died young. All my life might have been.
No, Mr. Carton. I am sure that the best part of it might still be. I am sure that you might be much, much worthier of yourself.
Say of you, Miss Manette, and although I know better, although in the mystery of my own wretched heart I know better, I shall never forget it. 전 바뀌지 못할 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걸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아, 카톤 씨, 어떻게 해야 할지.
용서해 주십시오. 마네트 양,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려니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카톤 씨. 도움만 될 수 있다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기꺼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어려서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은 줄곧 그래왔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같은 씨. 인생 최고의 시절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전 당신이 스스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된다고 믿어요.
그건 마네트 양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 비참한 마음은 방금 당신의 말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네트 양, 저는 압니다. 당신이 저의 사랑을 받아주신다 해도 그 사랑은 당신을 결국 망쳐놓을 것임을요. 전 제 자신을 내팽개친 형편없는 술주정꾼, 자학증세까지 앓고 있는 비참한 존재이니까요. 물론 당신은 제게 아무 감정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음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데 제가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요? 같은 씨, 죄송해요. 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 제가 보답할 길은 정녕 없는 건가요?
He shook his head.
To none, no, Miss Manette. To none, if you will hear me. Through a very little more, all you can ever do for me is done. I wish you to know that you have been the last dream of my soul. In my degradation, I have not been so degraded, but that the sight of you with your father and of this home made such a home by you has stirred all shadows that I thought had died out of me since I knew you. I have been troubled by a remorse that I thought would never reproach me again and have heard whispers from old voices impelling me upward that I thought was silent forever. I have had unformed ideas of striving afresh, beginning anew, shaking off sloth and sensuality and fighting out the abandoned fight, a dream. All a dream that ends in nothing and leaves the sleeper where he lay down. But I wish you to know that you inspired it.
Will nothing of it remain? Oh, Mr. Carton, think again. Try again.
(말씀은 더없이 고맙지만요. 없어요. 마네트 양,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제 영혼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건 알아주세요. 저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놈입니다. 그렇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님,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가꿔낸 이 가정을 보고 제 마음속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옛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면서 나는 다시는 살아나지 않을 줄 알았던 회한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과거의 목소리를 영원히 듣지 못할 줄만 알았던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새롭게 노력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게으름과 방탕을 끝내고 포기했던 싸움을 다시 시작하자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다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꿈, 한낱 꿈, 무위로 끝나는 꿈. 꿈을 꾸었던 사람만 남기고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 꿈을 일깨워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알아주세요.
그 꿈이 모두 사라져버렸나요? 아, 카턴 씨,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한번 노력해 주세요.
아니요. 꿈을 꾸는 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가치한 인간인지 알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잿더미였던 저도 한순간 불덩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덩이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헛되이 타버려 빛조차 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제 불찰이에요.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마네트 양. 누군가 절 구원해 주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이 말을 하러 여기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잘못 들어선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어디를 가든 당신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절 위해 마음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저 당신의 마음속에만 고이고이 간직해 주시겠습니까?
카톤 씨, 전 열렬하게 진심으로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네, 당신에게 위안이 된다면 비밀을 지킬게요.
고마워요, 루시. 이 아름다운 추억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일생이 행복하기를, 걱정, 근심이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카톤 씨, 카톤 씨.
루시, 진정하세요. 전 당신이 그렇게 느낄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한두 시간 후면은 전 또 저급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끝없이 조롱당하면서도 굴복당하는 저급한 습성에 다시 젖어서 거리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존재보다도 못한 그런 놈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향한 이 마음만은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제 마음을.
그럴게요, 같은 씨.
My last supplication of all is this, and with it, I will relieve you of a visitor with whom I well know you have nothing in unison, and between whom and you there is an impassable space. It is useless to say it, I know, but it rises out of my soul. For you, and for any dear to you, I would do anything. If my career were of that better kind, that there was any opportunity or capacity of sacrifice in it, I would embrace any sacrifice for you and for those dear to you. Try to hold me in your mind. At some quiet times, as ardent and sincere in this one thing, the time will come. The time will not be long in coming when new ties will be formed about you, ties that will bind you yet more tenderly and strongly to the home you so adorn. The dearest ties that will ever grace and gladden you, oh Miss Manette, when the little picture of a happy father's face looks up in yours, when you see your own bright beauty springing up anew at your feet, think now and then that that is a man who would give his life to keep a life you love beside you.
He said farewell, said a last God bless you, and left her.
"저의 마음을 기억해 달라는 것, 그것이 저의 마지막 간청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과 어울리거나 당신을 방문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입니다. 전 당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저를 희생하겠습니다. 이 말은 저의 열렬한 진심이니 바라건대 가끔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때가 올 겁니다. 머지않아 당신에게도 새로운 인연의 끈이 생기겠지요. 마네트 양, 당신의 미래의 모든 행복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제 제리 크런처를 만나보자. 런던 텔슨 은행의 심부름꾼. 그러나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는 지금 어린 아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 있었다. 그런 그의 앞으로 장례 행렬이 지나간다. 심드렁해 있던 제리는 그 행렬을 보고 두 눈을 번뜩인다. 그의 귀에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로저 클라이의 장례식이래. 사형을 당했대. 프랑스 왕에 접자질을 했대.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들통이 나서 저렇게 시체꼴이 된 거래.
그렇다. 로저 클라이는 찰스 다네의 재판 때 그가 프랑스 첩자라고 누명을 씌웠던 증인이었다. 재판을 구경했던 제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낚시 다녀오리다.
Towards that small and ghostly hour, he rose up from his chair, took a key out of his pocket, opened a locked cupboard, and brought forth a sack, a crowbar of convenient size, a rope and chain, and other fishing tackle of that nature. Disposing these articles about him in skillful manner, he bestowed a parting defiance on Mrs. Cruncher, extinguished the light, and went out. Young Jerry, who had only made a feint of undressing when he went to bed, was not long after his father. Under cover of the darkness, he followed out of the room, followed down the stairs, followed down the court, followed out into the streets. He was in no uneasiness concerning his getting into the house again, for it was full of lodgers, and the door stood ajar all night. Impelled by a laudable ambition to study the art and mystery of his father's honest calling, young Jerry, keeping as close to house fronts, walls, and doorways as his eyes were close to one another, held his honored parent in view. The honored parent, steering northward, had not gone far when he was joined by another disciple of Isaac Walton, and the two trudged on together.
낚시를 가겠다는 말을 해놓고 정작 제리는 자정이 넘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자정을 넘긴 으스스한 시간에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잠가둔 옷장 문을 열고는 배낭과 쇠지레, 밧줄, 쇠사슬과 그 밖의 낚시 도구를 끄집어냈다. 그리고는 길을 나섰다. 한편 일찍 잠자리에 든 그의 아들, 어린 제리가 몰래 아버지의 뒤를 밟았다.
아빠는 정말 낚시꾼일까? 정말 궁금해. 만약 정말 낚시를 하는 거라면 나도 배울 거야. 나도 아빠처럼 낚시꾼이 될 거야.
어린 제리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몰래 아버지의 뒤를 밟았다. 존경하는 아버지는 북쪽으로 방향을 튼 지 얼마 안 돼서 한 남자를 만나 함께 계속 길을 걸어갔다. 출발한 지 30분이 채 못 되었을 때 둘은 외길로 들어섰다. 또 다른 낚시꾼이 합류했다. 세 사람은 계속 걸어갔고 어린 제리도 계속 따라갔다. 이윽고 세 사람은 길가에 솟은 비탈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비탈 꼭대기엔 낮은 벽돌벽이 있고 철책이 둘러쳐져 있었다. 세 사람은 철책을 돌아서 철제 문으로 갔다.
Crouching down in a corner, peeping up the lane, the next object that young Jerry saw was the form of his honored parent, pretty well defined against a watery and clouded moon, nimbly scaling an iron gate. He was soon over, and then the second fisherman got over, and then the third. They all dropped softly on the ground within the gate and lay there a little listening, perhaps. Then they moved away on their hands and knees. It was now young Jerry's turn to approach the gate, which he did, holding his breath. Crouching down again in a corner there and looking in, he made out the three fishermen creeping through some rank grass and all the gravestones in the churchyard. It was a large churchyard that they were in, looking on like ghosts in white, while the church tower itself looked on like the ghost of a monstrous giant. They did not creep far before they stopped and stood upright. And then they began to fish.
그때 어린 제리의 눈에 들어온 건 연한 달빛을 받은 채 날렵하게 철책을 뛰어넘는 존경하는 아버지였다. 그러자 두 번째 낚시꾼, 세 번째 낚시꾼도 철책을 넘었다. 그들은 사뿐히 뛰어넘은 뒤 잠시 엎드려 있다가 다시 손과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갔다. 이제 어린 제리가 뛰어넘을 차례였다. 어린 제리는 숨을 죽이고 철책을 넘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았을 때 어린 소녀는 놀랐다.
뭐야? 여기서 무슨 낚시를 한다는 거야? 피석에 무덤 쳐지잖아.
그렇다. 그곳은 공동묘지였다. 여기저기 서 있는 흰 비석들은 유령 같았다. 교회탑은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한편 낚시꾼들은 기어가다가 멈추었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문제의 낚시를 시작했다. 그들의 낚시 도구는 다름 아닌 삽이었다.
They fished with a spade at first. Presently, the honored parent appeared to be adjusting some instrument, like a great corkscrew. Whatever tools they worked with, they worked hard, until the awful striking of the church clock so terrified young Jerry that he made off with his hair as stiff as his father's. But his long-cherished desire to know more about these matters not only stopped him in his running away, but lured him back again. They were still fishing, perseveringly, when he peeped in at the gate for the second time. But now they seemed to have got a bite. There was a screwing and complaining sound down below, and their bent figures were strained, as if by a weight. By slow degrees, the weight broke away the earth upon it and came to the surface. Young Jerry very knew well what it would be, but when he saw it and saw his honored parent about to wrench it open, he was so frightened, being new to the sight, that he made off again and never stopped until he had run a mile or more.
존경하는 아버지가 스크류처럼 생긴 도구를 어딘가에 맞추며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교회 시계가 으스스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무서워.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아. 아빠, 무덤에서 뭘 하시는 거야? 도망갈까? 도망치고 싶어. 아, 하지만 안 돼. 난 아빠를 알고 싶어. 아빠가 뭘 하는지 알고 싶어. 그래, 겁내지 말자. 계속 따라가 보는 거야.
어린 제리가 공포를 무릅쓰고 쳐다보는 가운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제리와 다른 두 낚시꾼은 계속해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아래쪽에서 나사못을 빼는 듯한 불쾌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뭔가 무거운 게 걸린 듯 허리를 굽힌 사람들이 더 허리를 굽혀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무거운 물체가 서서히 땅을 뚫고 위로 올라왔다. 그 물체를 본 어린 제리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시체다.
어린 제리는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다. 찰슨 은행의 심부름꾼, 그리고 묘지의 낚시꾼, 제리 크런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셨나요? 방금 들으신 Resurrection Man이란 노래가 그 노래의 제목이 힌트였죠. 케일린?
네. Resurrection Man, Body Snatcher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체 도굴자를 뜻하는데요. 실제로 18세기 후반의 영국에서는 시체 도굴이 성행했다고 하네요.
저런.
네, 의과대 해부시습에 필요한 시체가 많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불법으로 묘지에서 시체를 파서 과학지들에게 이게 팔았다고 하는데 무시무시한 일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려면 조금 비쌌나 보네요.
비싸고 좀 약간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잖아요.
잘 팔지도 않겠죠.
그쵸,
불황자나 누가... 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주로 팔려나갔겠네요.
맞아요.
그래요. 이 장면 좀 으스스한데
네.
그냥 여기 턱하니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암시적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그런 복선이 되는 그런 장면일 텐데 앞서서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요. 제리가 파헤친 시체는 바로 네. 찰스 다네이 대신 그 프랑스 첩자 죄목으로 사형을 당한 클라이의 시체라는군요.
네.
그런데 제리 크런처가 시체를 파내고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립니다.
네? 더 무시무시한데요? 어우,
저에게 주어진 인포메이션은 거기까지네요.
아, 그럼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알아볼 수 있겠네요.
계속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아. 계속 듣고 싶어지는데요.
계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아, 그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전 세계 명작과 고전의 표준, 펭귄 클래식에서 이번 주 감상도서 두 도시 이야기를 김영사에서 만화가 이원복의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에스파냐 편을 CNN 뮤직에서 미국 가수 헤일리 로렌의 라이브 앨범 스테이지스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만찬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코엑스 아티움 현대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젊음의 행진 4월 25일 목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A Tale of Two Cities의 뮤지컬 사운드트랙과 함께 하셨습니다. 좀 전에 케일린이 설명해 준 대로 시체 도굴꾼들의 노래였죠. Resurrection Man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시드니 카튼이 마지막으로 루시에게 바친 연가였죠. If Dream Came True. 마지막으로 앙리 살바도르와 리사 액달이 함께 부른 All I Really Want Is Lov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두 도시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